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엘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 학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사무엘 상과 이게 사무엘 하가 이제 그 한 권이었던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양이 이제 너무 기니까 이렇게 이제 반으로 이렇게 자른 것이지요. 사무엘 상은 엘리 제사장의 그 자식들이 범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그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을 위한 비가를 이제 짓는 것으로 그걸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생애의 어떤 우여곡절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내용들은 매우 역사적으로는 흥미롭고 아주 그 흥미진진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용의 눈물이나 삼국지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꼼꼼히 읽으면. 그게 재미없으세요, 그렇게? 꼭 재밌어요, 정말. 그 드라마보다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설교를 준비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떤 우리가 적용점을 끌어낼 것인가? 물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봐라.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냐. 어떻게 보면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야 너희가 사울을 용감하게 장사 지내줘서 고맙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맙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든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우리도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어주며 2014년 하루에도 우리가 멋지게 살아봅시다. 끝.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남포교회에 와서 다 배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좀 받기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 성경이 사실 강조하는 것도 그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는 내용들을 매우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보고 성경을 기술하라 그러면 저는 절대로 성경을 이렇게 기술하지 않을 겁니다. 이 이후의 내용들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다윗을 철저하게 영웅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하고 무음한 사람으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도 잘 믿었는데 잘생기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세상에서 권력 있는 능력자이고 우리 모든 자매들이 바라는 이상형이죠. 이렇게 수첩에 빼곡하게 이렇게 적어대는 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할 때 이 다윗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 능력 있죠. 재산도 많지요. 뭐 잘생겼지요. 인기도 많지요. 문제는 여자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아내가 많다는 것 빼고는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사람으로 계속 그려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이 책을 썼다면.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면 다윗의 의도가 그렇게 순수한 것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죠. 그리고 비록 사울이 죽었지만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과정들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 이제 2장, 3장, 4장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사울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바로 이제 왕권을 딱 이어받고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어느 지역에서만 왕이냐면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다 지역에서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은 이제 남쪽에 있었거든요. 사실 다윗이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그 유대 남쪽 광야 지역에 머물면서 유대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의탁할 때도 시시때때로 유대 남부지역으로 이스라엘 남부지역으로 와서 유대지파 사람들을 도와주지요. 아말렉 사람들을 제거하고 어떤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점점 넓혀가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어차피 또 우리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다윗이 유대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보면 저는 지역 갈등이 21세기, 20세기와 21세기를 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이때에도 어떤 지역 갈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북쪽 지파들,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뭐 길르앗 지파 이쪽 사람들은 여전히 어떤 사울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거예요. 야, 다윗 이렇게 뭐 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일이고 영웅적인 면모가 있지만 그래도 왕이 후손 중에서 나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정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서 속에서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이렇게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계속 볼까요?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 길르앗은 어딥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데가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족속 중에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동네가 있는 거죠. 다윗이 공을 들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야, 너희가 참 사울을 이렇게 장사 지내니 잘했다 그랬는데 다윗에게 돌아오지 않고 바로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 편에 이렇게 붙는 거죠. 흥미진진하죠. 또 이제 잘 모르지만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도 이제 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죠.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았더라. 일단 쪽수로 보면 일단 사람 숫자로 보고 지파 숫자로 보면 여전히 어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뭐 신학자들은 추정하죠. 다윗의 나이는 이때 한 30세쯤 됐을 거라고. 두 해 동안 왕에 있으니라. 유다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사울이 죽고도 다윗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한 이제 묘사가 12절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리 썩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금도 최고의 성군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예표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이 다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12절부터 쭉 보면 그 아브넬이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은 이 아브넬이 쥐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에. 이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막 헷갈리실 텐데. 예, 북이스라엘의 이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종이 호랑이처럼 왕으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내세우고 자기가 그 뒤에서 모든 권력을 다 이제 쥐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또 자세한 맥락은 설명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무슨 뭐 협상을 위해서 내려왔던지 아마 뭐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 다윗에게는 이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역대상에 보면 이제 여동생이에요. 스루야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이제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던지 하여튼 그 스루야의 아들들이 또 다윗의 휘하에 아주 그 중요한 군대 장관들이었습니다. 아주 그 장수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 이렇게 못 하나를 이렇게 두고 연못 하나를 두고 북쪽에는 북쪽이겠죠. 뭐 북쪽이기는 이제 그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군대 사령관인 아브넬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브넬의 이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의 남쪽에는 다윗 왕의 그 다윗의 휘하인 그 요압과 뭐 하여튼 뭐 이런 아비새와 이런 친구들의 또 그 무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야 북쪽 니네 애들은 안녕하냐 뭐부터 시작해서 남쪽 니네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만하냐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브넬이 먼저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서 함께 서로 겨루게 하자. 말 그대로 하면 이제 서로 같이 뭐 이렇게 게임을 하게 하자 이런 뜻이죠. 뭐 씨름을 하게 하자라든가.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뭡니까? 말은 이렇게 우리가 겨루게 하자라고 했지만 실질로는 뭐냐면 칼을 갖고 서로 찔러 죽이는 싸움이 된 거예요. 요압도 그걸 알고 있었죠. 어? 이 녀석들이 지금 우리 지금 나와바리를 넘보고 지금 우리를 지금 욕보이려고 하네. 얘들아 누가 나갈래? 그래서 괜찮은 애들 내보내는 거죠. 북쪽 대표, 남쪽 대표. 예, 그래서 각 편에 12명씩 그래서 서로 칼을 가지고 찌르는 겁니다. 아, 이게 많은 것들이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아, 이게 어떤 그 한 에피소드지만 많고 많은 에피소드 중에 왜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걸 이렇게 넣겠습니까? 어떤 그 무언가를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죠. 12명이, 그러니까 24명이 되겠죠. 각각 12명이 서로 치고받고 칼로 옆구리에 칼 쑤셔놓고 그러면서 다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헬갓 하수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날카로운 칼의 밭이란 뜻입니다. 동족끼리 만나서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이름 지어질 정도로 서로 처참하게 서로를 향해 찔렀던 거예요. 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다윗 편 쪽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12명끼리 싸우다가 이게 점점점 격해져서, 여러분도 이제 어려서 패싸움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한 명, 두 명이 서로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다가 우리 편이 뭔가 좀 이렇게 불리해지고 또 우리가 좀 더 많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막 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한 형제님. 그렇게 말 그대로 떼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전쟁 어떤 전투를 방불케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 그 수르야, 그러니까 다윗의 여동생이었던 이제 누이였던 수르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아사셀이라고 하는 친구가 발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이 북쪽의 아브넬이 이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가 불리하니까 막 도망가는데 얘가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그래서 아사헬이 막 계속 쫓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도망가면 또 쫓아오고. 그래서 아브넬이 야 너 자꾸 이렇게 쫓아오면 나 너랑 싸워야 되잖아. 내가 너랑 싸우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네 형 요압 얼굴을 어떻게 보냐. 너 그만 따라와라. 그러는데 이 아사헬이 아마 나이가 좀 어렸던 것 같죠. 약간 어떤 그 격동을 주체하지 못해서 계속 쫓아가고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그를 죽이고 맙니다. 너무 어떻게 처참하게 죽었든지 아니면 너무나 아까운 인자가 죽어서 그랬는지 그 아사헬이 죽은 그 장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창을 이렇게 이제 던져가지고 그의 배가 이렇게 찔려서 등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요. 성경에 굉장히 이런 끔찍한 얘기들이 있죠. 사람들이 이제 그 유다지파 사람들이 거기를 올 때마다 다 머물러 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 안타까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의 형이었던 요압과 어떤 아비세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그만 싸우자. 우리 동족 아니냐. 우리가 형제와 형제끼리 우리가 싸워서 되겠냐.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좀 시비를 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만 싸우자고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므로 이제 그때서야 그래 우리 그만 싸울게 우리 여기 멈춰 있을게 우리가 그래도 너희 쫓아가던 게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멈출게 그리고 이제 기다린 다음에 우리 편에 이제 누구 없어진 사람 없냐 봤더니 자기 동생 아사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아브넬이 자기 동생을 죽인 거죠. 자 그리고는 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래서 바로 다윗이 왕에 등극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굉장한 권력 투쟁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가 막힌 일은 뭐 얘기 나온 김에 계속 갑시다. 3장 6절부터 보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 지금 누가 지금 그 왕입니까? 사울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인데 실질적인 권력은 아브넬이 다 쥐고 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이 누구를 취하냐면 사울 왕의 첩을 취합니다. 근데 이 왕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어떤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네가 아무리 이걸 좋아도 이 사울 왕의 첩을 취하면 네가 되겠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아브넬이 막 화가 납니다. 결국 남자들은 단순하죠. 이 나라의 운명을 어떤 그 여자 문제로 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화가 나서 야 내가 이스보셋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스보셋이 내가 아니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화가 나갖고 그때 마음을 먹죠.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겨줘야겠다. 무슨 멋진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이제 너의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줘라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 아 참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서운하게 해? 라고 하는 이 아브넬의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감정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역사는 그런 식입니다. 역사에 무슨 대의라는 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치사하고 때로는 아주 치졸하고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사적인 욕망으로 중요한 역사적인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무슨 뭐 대의가 있었겠어요? 대의는 거둘 뿐. 물론 앞에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지요. 그러나 그 뒤에는 자기 한 몸 온전히 살고자 하는 매우 사적인 욕망이 작동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아브넬이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한테 나 너무 화나서 못 살겠어.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고 하니까 북이스라엘 너한테 다 넘겨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얼씨구나 하고 받겠죠. 그런데 어려운 조건을 하나 내걸죠. 뭘 내겁니까? 야 근데 조건이 있다. 내가 전에 결혼했던 사울 왕의 딸인 공주인 미갈을 내놔라. 미갈을 뺏어갔잖아요. 원래 사울이 줬다가. 근데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후손을 자기가 이렇게 아내로 취해야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쪽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우 뭐 그럴싸한 해석이죠. 그런데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랑 결혼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스보셋도 힘이 없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그 라이스라고 하는 그 남자로부터 미갈을 뺏어서 다윗에게 주는데 그 오랫동안 바울임이라고 하는 데까지 16절에 보면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마음이 아프지요. 정말 미갈을 사랑했었나 봐요. 다윗은 별로 미갈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아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잖아요. 이 나라의 역사가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 백성이면 좀 뭔가 거룩하게 나라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나라랑 하나도 다를 게 없어 보여요. 더 볼까요? 17절부터 3장 17절부터 또 보면 이제 아브넬이 이제 와가지고 그 다윗에게 이제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가는데 22절에 보면 요압이 이제 딱 왔는데 아브넬이 왔다가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22절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압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시 다윗 왕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돌아와라. 그래서 아브넬이 무슨 할 얘기가 있지?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요압이 아브넬을 탁 만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지요. 왜 죽였죠? 아까 예, 그 청년들하고 이제 다툼이 벌어져서 서로 12명씩끼리 24명이 막 서로 막 칼 찔러 죽이기 위해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자기 동생 아사엘이 요압을 계속 쫓아가다가 요압이 아니죠. 아브넬을 계속 쫓아가다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안갚음을 지금 요압이 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그 이 장면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학살을 당하지요. 그리고 이제 사실 베냐민 지파 자체도 어떤 굉장히 이제 부정한 일을 이렇게 저지르지요. 어떤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국가가 탄생하고 어떤 왕권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폭력이 그리고 많은 피 흘림이 있어 왔구나라고 하는 그 인류의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역사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뭔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야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요압이 한 거야. 요압이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그 요압에게 그 책임을 이렇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먼 뒤로 넘어가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다윗이 유언으로 남기죠. 야, 딴 사람은 다 이렇게 살려둬도 요압은 죽여라. 위험한 애다. 자기 사촌이잖아요. 조카뻘이잖아요. 이렇게 피와 서로 음모와 배신과 이게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성경인지 용의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복잡한.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성경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뭘 이렇게 의미할까요? 일단 우리는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들끼리는 자기 그 자리에서 열심히 치고 받고 싸워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겉에 지금 내세우는 어떤 그런 명분, 어떤 이유는 남유다를 위해서, 기름 부은 다윗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사울 왕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모든 인류가 역사 속에서 그 고민해왔던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총회잖아요. 우리 또 각 부서별로 회장을 뽑잖아요.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층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서로 그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똑같은 어떤 사태와 사건을 보고 서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근데 왜 다를까요? 똑같은 어떤 사태를 놓고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즘 최근에 일어난 회자되고 있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어느 진영에 속했냐에 따라서 어떤 입장에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것을 해석하고 어떤 의미화시키는 그런 방법은 굉장히 달라지지요. 앞에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게 들어가 있고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는 누가 우리 편인가? 라고 하는 이 편가름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 온 12명의 청년들하고 남쪽에서 온 12명의 청년들은 전혀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서로 칼을 가지고 서로 옆구리를 찔러댔죠? 나는 사울 편에 속한 사람이니까, 이스보셋 편에 속한 사람이니까, 아브넬에게 속한 편이니까, 나는 다윗에게 속한 편이니까, 나는 요압에게 속한 편이니까. 그런데 그 구분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걸까요? 아니요, 그냥 유다지파로 태어나서. 그렇죠? 그리고 원래 가진 게 없고 원래 이스라엘에서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해서 원래 다윗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은 약간 떨거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주류 사회에 끼지 못하고 비주류였던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데 다윗이 뭔가 한 건 할 것 같으니까 계속 붙어 다니다가 어떤 힘을 얻게 된 케이스가 많겠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그 전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사울에게 붙었던 사람들이 전통 어떤 그런 가문 출신일 확률이 높겠죠. 거기 태어나다 보니까 그냥 사울 편에 붙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말, 우리는 이런 말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 우리 이런 거를 같이 소유하고 있어, 우리는 같은 팀이야. 그래서 그 약간 그 10대 애들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막 가족을 만들잖아요. 나는 아빠, 너는 엄마, 너는 이제부터 자식, 너는 나이가 다 같은데 서로 보면 너는 손자, 너는 손녀 막 이러면 왜 그런 걸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서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아,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근데 우리 편만 확인하면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편에 대해서 말이 다르고 서로 처해 있는 입장이 다르니까 다른 편은 아무래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래도 좋다가 아니죠, 지금. 서로 찔러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된 거죠. 그 상황. 자, 그런데 다윗이 살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그런 어떤 이해들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편가르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 자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너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7절과 다 이 가인의 행동했던 8절의 간극은 얼마나 큽니까. 이때는 사람이 많을 때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죠? 아벨이 사라져야 돼. 아벨이 사라져야 돼라고 가인이 생각했던 거에는 사실 가인의 처지와 아벨의 처지, 가인이 처한 어떤 사실, 어떤 사태와 처해 있는 그 위치와 아벨이 처해 있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열납하셨고 가인을 열납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가인의 생각은 이거 아닐까요? 그래요, 하나님 어디 봅시다. 내가 아벨을 죽이면, 물론 뭐 그런 생각을 뭐 이렇게 뭐 안 하고 그냥 열이 받아서 죽였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벨을 죽이게 되면 이제 세상에 남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가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사람은 가인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인의 그 이면에는 그 거절당한 사람의 그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어떤 그런 부르짖음이 이렇게 들리는 듯합니다. 좀 안쓰러워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죄다. 그런데 너 이제 더 이상 네가 네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평생 유리하며 그렇게 지낼 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크엘루이라는 사람은 이 가인이 유리하게 된 것 자체가 저주이고 형벌이지만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방편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땅이 그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정착할 데가 없구나.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정착을 못하나? 내가 아벨을 죽여서지. 내가 아벨을 죽여서 왜 이렇게 유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서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가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죠. 어떡합니까?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죠. 그리고 17절에 거기서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고 에녹이라는 성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근거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의 모든 문명들이 발달합니다. 뭐 음악이 발달하고 어떤 농사법이 발달하고 철기를 만드는 어떤 이런 방법들이 발달하는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23절 보세요. 라멕이라고 하는 때 이런 이제 그 노래가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담이 하와 보고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라고 이야기한 시 이래로 타락한 이후에 처음 지은 시예요. 이런 시를 짓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이 정확한 뜻은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살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죽여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아벨을 죽여서 가인인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인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 않았던 때에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서로 보듬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죄의 속성은 이 다윗의 때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크지 않잖아요. 지금 어떻게든 빨리 아말렉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암몬 족속으로부터 어떤 독립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처참한, 어떻게 보면 사사기가 재현되는 듯한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죄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고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교회 속에서 자라나지만 우리의 현실도 세상 사람들의 현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무한 경쟁 어떤 그런 이 시대 속에서 그런 극심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무언가 짓누르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그 현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왕 때 이 다윗의 현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민족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가?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휘하들은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넬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는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허무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휘하에 있는 요압도, 아비새도, 그렇게 억울하게 갑자기 비명 행사한 아사헬도, 반대편에 있었던 그 누구죠? 아브넬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이렇게 묶어두시고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남에게 이렇게 보란 듯한 어떤 성과를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이다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본문을 담는, 우리 박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용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릇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텍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성공과 어떤 한 사람의 실패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어떤 텍스트를 담는, 본문을 담는 컨텍스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컨텍스트와 이 텍스트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나무 그릇 속에다가 이렇게 어떤 보석을 넣어놓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우리 아까 찬양이도 했던 요한 형제를 보면 예수님 같을 때가 있어요. 아, 너무 말이 심했네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랑받는 애제자였던 요한 같은 때가 있어요. 유황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 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유황중에 스스로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 맞는가? 신학생이 맞는가? 찬양인도자가 맞는가? 라고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문이,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이 이 요한 형제가 멋지게 살 때만 그와 함께 하시고 어디 가서 죄를 짓고 저기 신천에 가서 어디 그 어두컴컴한 지하 바에서 이렇게 위스키를 이렇게 한 잔 딱 들이키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내 나를 담는 그릇이 아니다 하고 내버리시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한 인간의 성공, 한 인간의 좌절, 한 인간의 성스러움, 한 인간의 경박함, 천박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끌어안아서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지 어떤 구별됐다, 어떤 단지 세속으로부터 세속과는 다른 어떤 종교 체계 속에서 어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은 맞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걸 보는 겁니다. 야, 다윗이 왕권을 잡는 역사나 이방원이 왕권을 잡는 역사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이게 왜 거룩한 역사인가? 이게 왜 성경인가?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강하게 붙잡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갔지요. 언제 갔는지도 모르게 갔지요. 아직도 저는 2003년이라고 하는 말에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한 해가 왔지요. 점점 나이는 먹어가지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들리는 음악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김광석의 서른 주음회가 들렸어요. 이렇게 CD를 틀지 않아도 이렇게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 막 이러면서 이제 서른을 맞게 되신 분들이 있지요. 원래 청년 입에 보면 있는데 그런 음악이 막 들리지요. 아, 인생이 뭔가. 근데 이제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가 들립니다. 이렇게 그 가사가 이래요. 그 구준비 내리는 맞나? 하여튼 어느 밤에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았는데 구슬픈 색소폰 소리가 들리더라. 후렴가사는 이렇습니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아, 이게 시련조차도 이제 달콤함이 돼버리는 나, 제가 너무 조숙한가요?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이제 시기가 된 거죠. 이게 뭔가. 근데 김광석이 담아낸 어떤 것, 최백호가 담아낸 어떤 것, 그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면. 최백호, 나는 최백호가 좋으니까 김광석은 음악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1, 2, 3부가 다 찬양팀이 다르죠. 중요한 것은 그 찬양팀이 어떻게 찬양을 하나도 중요하지만 그 찬양팀이 뭘 담아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청년 3부가 제일 발랄하죠. 찬양이. 그리고 이제 내려갈수록 점점 이제 청년 일부로 갈수록 이렇게 더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원숙함이 느껴지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야 스타일이, 야 오늘 음악이 좋았어, 오늘 뭐 야 참 그 목소리가 목청이 좋았어, 화음이 좋았어,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콘텍스트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가 뭐냐를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가요란, 좋은 가사란, 좋은 가수란 뭡니까? 그 시대의 정황, 그 시대의 어떠함을 잘 드러내는 거죠. 우리 청년 2부 자매 중에 어떤 자매가 자기는 마룬5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실에서 콘서트 할 때 혼자 가서 막 스탠딩석에 혼자 가서 막 보고 이랬대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마룬5를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약간 이제 락, 적인 어떤 요소가 있다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음악은 락이 아니면 음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은 락이죠. 자, 그래서 들었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락이 아닌 거예요. 너무 간지러운 거야. 이게 뭐 가사도 락 음악이면 좀 다 때려 부셔라, 뭐 지옥에 함께 가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그냥 막 간질간질한 그런 가사. 아, 이건 락이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했던 세대에게는 엑소의 으르렁이 음악같이 들리겠습니까? 뭐 저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 교회도 한 10년 전에 우리가 예배 때 드럼을 쳤으면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드럼은 나이트클럽이나 어디 세속적인 그 사람들이 쓰는 악기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드럼을 쓰는가. 근데 여러분 이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막 세속적인 느낌이 막 듭니까? 드럼을 막 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있다 막 이런 생각보다 어이씨 막 나이트 가서 흔들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죠. 얘는 본문이 아니에요. 컨텍스트인 거예요. 어저께 수련회 답사를 갔는데 거기 이제 약간 예배당 같은 장소가 있었어요. 피아노가 딱 강대상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 왼편에 있는 거예요. 드럼 치는 성진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교회만 가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피아노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많이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럼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피아노를 여기다가 안 두고 저기다가 두면 큰일 나죠. 아닙니다. 피아노 여기다도 둘 수 있고 저기다도 둘 수 있죠. 심지어 그 많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악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피아노도 처음에 교회에 도입이 되었을 때 술집에서 치는 악기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예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를 가서도 밀림 한복판에 그 오르간을 들고 들어가는 게 큰 일이었다고 해요. 교회를 세우면. 그거는 컨텍스트입니다. 뭘 담아내야 돼요 도대체? 피아노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뭘 담아내야 됩니까? 드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담아내야 됩니까? 기타를 통해서, 바이올린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담아내야 됩니까? 각기 주법은 다르고 각기 어떻게 거기서 쓰는 주법 자체는, 기술 자체는 세속적인 기술이나 세속적인 주법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드럼으로 예를 들어 고고를 치면 교회에서 치는 이 고고 리듬과 고고에서 치는 슬로우 락 리듬과 그냥 일반적인 대중음악에서 쓰는 슬로우 락 리듬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리듬일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도대체 뭘 담아내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법을 연주하는 것 같아요. 만약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논문을 다르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논문 앞에 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부터 시작하고 1장 1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냥 표준적인 논문 작성법에 따라서 논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준적인 어떤 학계에서 인정받는 방법으로 그걸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담아내게 되었느냐. 세상은 기껏해야 그 세상의 현실을 담아내고 그 세상에서 있는 존재하는 인간의 의미를 담아내면 다일 뿐인 최선일 뿐인 그런 삶이 다이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주법으로 똑같은 기법으로 어떻게 보면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달라졌다.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묶으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되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압류되었다 인간이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 체포되고 붙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역사로 보면 별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블레셋의 역사나 애굽의 역사나 바벨론의 역사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피 튀기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일로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았고 그러한 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사무엘 하서를 또 꼼꼼히 함께 읽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잘 살면 이 세상에서 많은 만족을 얻고 부귀를 얻고 명예를 얻다가 허무한 죽음 가운데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보잘것없고 매일매일 힘겹게 이 세상에서 버텨내야만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꾸만 던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현실을 주께서 이미 품고 계시며 우리의 이 상황과 우리의 이 고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잘남을 씨줄과 날줄로 엮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내시며 일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